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어떤 상관관계, 그 서로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의 어떤 공로나 의의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구원 사건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은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믿음을 주셔서 그도 그로 하여금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삶일까요? 그 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다. 18장 18절입니다.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사람의 신앙이 참 겸손한 신앙이었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의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 관리가 왔다, 절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라는 말은 사실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어떤 관리냐면은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똑같은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이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면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곳인데,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곳은 상당히 그 신분이,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그 신분이 회당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당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 사회가 종교 중심 사회 아닙니까? 종교 중심 사회에서 이 회당장의 위치는 굉장히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심, 그런 것들이 있는 자가 이 나름대로 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대접했습니까? 예수님 그냥 젊은 청년?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절했다는 말, 단순히 우린 고개를 숙였다 이 정도이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Bow down at his feet.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엎드렸다란 말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절이 아니라 이건 경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8장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절하고 경배했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오랜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하는 거,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worship,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거죠. 단순히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한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경배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알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마 클리어하게 알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범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닌 메시아일 것이다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벌써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 수많은 일을 했을 때 그 소문이 벌써 퍼져나갔다고 마태복음 벌써 초장에 한 4장 정도쯤에 그런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의 근거에서 바로 이 사람은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절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주님 앞에 절하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하며 이르되 주여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라피 선생이라고 그 정도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상황에서 문둥병 환자도 뭐라고 했어요? 주로 그리고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여기 이 사람도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와서 경배하는 걸 봐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그는 알고 경배했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으로 그는 확연히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의 신앙은 참 겸손한 신앙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이고 아뢰는 신앙입니다. 그 뭐를 아뢰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가고 있사오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에테류테센이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중에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뭐 at the point of death. 죽어가는 시점이다 그런 식으로 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걸 또한 이쪽에서는 마태 저자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죽은 거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문제는 자기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해결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된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 그 다음에 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 손을 얹어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상태입니다. 죽은 것과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조되는 것의 키가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기만 하면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그 정말로 참담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자기 딸이 거기 죽은 상태와 방불한 이 상황은 여러분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처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보면 그 몸에 손 얹어주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 이러한 상황, 죽었다고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공경에 쌓여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과 정반대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만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야이로라고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 풀 수가 없다,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신에게만 있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으로 그대로 스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다는 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아, 저 못합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ethically,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어떤 유교적 배경과 사상 속에서 그런 겸손은 일반적인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겸손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뜻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기의 뜻은 철저히 낮추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수용이 되지 않아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어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자세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 겸손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좀 싫어도, 내 뜻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경륜, 경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젊은 청년한테 엎드립니다.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자기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액션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 다 죽어가는 사람, 심히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님께 나가는 그런 통로가 매개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간구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18절에 제자들도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다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회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 어떤 상태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2회를 12년을 혈루증, 혈루증이 뭐냐면 여성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혈하는 병인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런 병은 불치에 가까운 병입니다.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 불치에 가까운 이 불치의 병,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혈하고 피를 쏟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의인한테 아주 돈을 다 탕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낭비하고 완전히 그 하여튼간에 그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을 참조하면은 많은 의원에게 돈을 다 탕진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여인의 상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혈루병으로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 절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격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건이나 부정하다라고 하면 종교 중심적 사회 아닙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건도 부정하다 하면은 뭐 그걸 태우든지 없애버리든지 씻든지 하여튼 간에 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 종교적인 어떤 규례, 율법의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는 것은 정말로 금기시하고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도 부정하다.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한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리 수용됩니다. 여기 혈류병 환자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격리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발각이 되고 그 사람들하고 터치하고 피부 접촉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디 부정한 사람이 이런 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느냐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사회의 그 어떤 정결한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한 아주 무차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대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요 고통이요 그 속에서의 그런 어떤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혈루증을 효염이 없고 이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손을 대었다. 그 겉옷가를 만져니 오늘 20절에는 그 겉옷가를 가생이 에주라고 그러죠. 겉옷의 이 가 끄트머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겉옷가라는 것은요 그냥 이 옷의 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에 달린 술을 말하고 있어요. 술. 영어로 하면 tassel. 뭐 모자 같은 데도 이런 술 같은 게 있죠. 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술. 이 옷의 가장자리. 술. 이것을 만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 그녀가 말하는 것은 이 혈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에서 뭐라면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에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다면 영어로 보면 if입니다. 이 한국말 성경은 조금 약간 그걸 정확히 변형하지 안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직 그 겉옷만 만진다면. 그래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If I only touch his cloak, his garment, 그의 오직 그의 옷만 옷의 끝자락이라도 그의 겉옷만 만진다면.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의 옷자락만 그의 겉옷만 만진다면 내가 나을 텐데, 내가 구원을 얻을 텐데,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내가 완전히 나을 텐데. If I touch his cloak, I will get well. 내가 그의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텐데, 나는 건짐을 받을 텐데, 나는 날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살아요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아주 자기의 병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격리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일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믿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가장자리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터치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녀의 심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날 텐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다는 거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미스티컬한 파워나 매지컬한 파워가 예수님의 옷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옷에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딸을 만나러 갈 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애워쌌는데도 불구하고 터치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혈류병을 앓았던 이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바로 인스턴틀리 알았죠. 나의 능력이 나갔도다. 만약에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금방 알았을 거예요. 나의 능력이 지금 나갔도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그 이 혈루증이라는 게 뭐예요? 혈루증과 예수님의 그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게 대조되었어요. 어떻게 대조됐습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불치입니다. 불가능한 병입니다. 치유받을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을 말하고 있어요. 치유받을 수 없는 병. 그리고 또 뭡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겉옷.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거룩성.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인간의 불가능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불가능성. 불가능한,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불가능한 것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적 능력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거나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열두의 그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엔 안 되고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impossible한 situation이고 문제고 그 불가능한 문제지만 그분이 나를 터치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나의 불가능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병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할 수 없어. 안 돼. 이건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문제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성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병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 앞에서 그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해결의 가능성이다 하고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날 것이다. If I touch his cloak, his garment, I will get well.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여기에 왔던 야이로의 그 관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것을 짧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겠나이다. 주님의 신적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참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절박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쫓으시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인정됐습니까? 그의 병만 고쳤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했는데 22절에 보면 그의 병만 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되 22절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두 번째 구원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이 구원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것은 영육간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 겉옷만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육적, 영적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육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육적 어떤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영적 피로, 육적 피로. 그래서 그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적으로는 병자였지만 육적인 질병만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사실 행함을 이루게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터치했을 때 그 터치하는 것이 그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으로 온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보입니다. 행동들을 갖고 행동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보이고 행동을 보일 때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 성경에서 누가 믿음 없이 행위를 보였나요? 믿음 없이 행위를 보이게 되면 결과는 위선이고 형식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불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 율법사들.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덕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었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고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지탄을 받았습니까? 행위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단순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행위는 있지만 내가 행동은 있지만 정말 그 행위에 따르는 그 이전에 따르는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수반한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된 자의 삶입니다. 변화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이 사람도 행위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한 행위 바로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진 것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믿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돼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체다라는 거.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완전히 인간적인 희망이 소망이 꺾였을 때, 없을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액션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겠습니다. 27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보다도 이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던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하나이까.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예수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죽었는데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죽었으면 죽은 게 뭘 말해주고 있죠?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End of hope.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다 틀렸구나. 내 딸이 이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다면 다 끝났구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소망의 끝에서.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지만 참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찌하여 환하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잠시 수면 상태에 있는 거,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잠시 수면, 자고 있는 정도의 상태. 왜냐하면 맘만 먹으시면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능력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놓고 갈라본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믿는 야이로와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비웃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독합니다. 비웃음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냅니다. 비웃으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서 이를 갈리라.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당합니다. 비웃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달리다 굼. 굼이란 말은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달리다 굼. 아이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구나.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사람이 출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신적 능력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부활도 예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그 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는 죽어갔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갔습니다. 12해를 앓은 이 혈루병 혈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의 죽어가고 있죠. 근데 마지막 막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던 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겨져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그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죽음에서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요 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소망은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정반대의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역경과 힘든 것, 불가능한 것과 매일매일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불가능한 것들,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